자, 지금까지 구약시대 개관 중에서도 왕국시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나기 5분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시간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전 930년에 북방의 10개 지파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뒤에 북방의 10개 지파가 반역을 일으켜 분리됨으로써 다윗의 왕조가 이제 밑에 아랫지방의 남왕국 쪽에 유다 지파만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분열 직후에 이제 이스라엘 그 정통성,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었어요. 정통성이 없는 국가들은 자기들이 공격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이고 더 이제 통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한테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죠. 자, 그래서 왕조 시대로 넘어오면, 그래서 한 50여 년간 아주 극심한 대립의 시기를 보냈고요. 한 50여 년이 지나자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대장이 시므리를 죽이고 정권을 탈취해서 왕조를 열었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조금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여유가 생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기 남왕국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왕위 한 12년 정도 있었고요.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다음에 아합이라는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갔는데 아합도 정치력이 꽤 있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가 기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사악한 왕이었죠. 이 아합은 어쨌든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던 게 바로 이세벨,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던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오므리가 요 시므리를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창설한 것처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사실 성경에 기록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열왕기 하 같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엣발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6장에 있는데요. 이 엣발이 이세벨의 아버지인데 이 엣발이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왕도 당시에 원래 있던 그 원래 존재했던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서 찬탈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결혼했던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도 엣발 근데 이제 그 다른 기록에 비하 성경에는 엣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에는 이도발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이름으로 써 있습니다. 이 인물은 자기도 이제 앞에 있던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엣발이란 인물도 자기의 자녀들을 다른 왕국에 이제 시집을 보내고 결혼을 또 오고 이런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 강화를 시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한 건그 페니키아와 이스라엘 양쪽에 다 어떤 정략 결혼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사라는 왕과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은 아주 선한 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두 사람이 등장해서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아사가 40년, 여호사밧이 한 25년 합쳐서 무려 66년 정도, 65년 정도를 통치를 하면서 꽤긴 시간 남왕국 유다가 상당히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호사밧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실수를 범했죠.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 이제 성경에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어쨌든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옴으로써 아합과 이 아합이 그 페니키아와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것처럼 사실 동일한 이유였어요. 여기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 어떤 정략 결혼, 성경에서 늘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의 안전과 어떤 부를 번영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북왕국 사람들이나 또는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 남왕국 유다조차도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상시엔 그래도 뭔가 위험이 닥쳐오면 자꾸 다른 수단들을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살면서 위험이 많이 오고요. 어렵고 결정하기 힘든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한번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한번 우리가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제정세가 이제 여기 남한국 유다 입장에서는 그 위에 있는 페니키아가 상당히 강성한 나라였어요, 이때.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미 페니키아가 그 지중해로 진출을 하면서 수많은 식민도시를 세웠고요. 이 800년대 후반 가면은 그 에빨의 이제 자손들 중에 한 명이 왕자의 난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한 800년대 초반이니까 한 810년에서 820년? 요 아달리아 시대 정도, 아달리아가 죽고 얼마 안 있은 시대인 것 같아요. 요 무렵에 이제 왕자의 난에서 쫓겨난 한 사람의 왕자가 저기로 가가지고 카르타고를 세우고 했던 그 일들이 요때 있었습니다. 이 강력했던 두 개의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하니까 그래서 불안했는지 암튼 여기도 이제 같이 껴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호사밧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데려온 아달리아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 자식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누룩은 언제나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에 며느리로 데려왔을 때 여호사밧이 이 불과 몇 년 뒤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룩은 곧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누룩이 들어오기 전에 차단을 하고 또 누룩이 들어왔다면 퍼지기 전에 아주 민감하게 발견하고 속아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화타라는 의사가 있잖아요. 화타가 형이 두 분이 계셨대요. 이제 누군가가 와서 화타 그 의사 아주 명의 어떻게 이렇게 잘 고쳐 대단하십니다 하니까 사실 우리 형님들은 이렇습니다 이러는데 화타는 이제 환자를 고치는 거고 그 둘째 형은 뭐라 그랬죠? 환자가 아프기 전에 약을 줘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큰 형은 뭐 아무튼 그래서 정말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드러난 것을 잘 처리하고 잘 해결하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그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미리 방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저 가정은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해 보여요. 저기는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지? 저기는 참 뭐 별 일도 없고. 근데 나는 우리 집은 뭔가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형제님네 집은 너무 평안하고 뭔가 참 문제도 없고 너무 순탄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형제님의 집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평상시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게 자체가 아예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우리가 선한 왕이고 이 여호사밧의 성경의 많은 기록들에 보면 여호사밧이 했던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약간 항상 삐딱선을 타기 때문에 솔로몬에서도 좋지 않았던 것을 찾아냈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이 바로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온 일이었어요.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올 때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그것이 어떤 후과를 남길 것인지를 정확히 좀 미리 보고 그것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4대에 걸쳐서 50년에 걸친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예후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예후는 사악했던 이 오므리 왕조를 아주 송두리째 뽑아내라라는 역할을 맡았지만 본인도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많이 세우셨어요. 다윗 왕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울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왕국에 수많은 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왕조라고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이제 아들이니까 그냥 따라서 왕이 된 그게 아니라 뭔가 일이 생겨서 새로운 왕 초대 이제 창설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바뀌고 국가 명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예후라는 사람은 이 앞에 이제 그 사악했던 오므리 왕조를 제거하는 임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도 충분히 약속을 하셨음. 내가 다윗의 길을 걷는다면 너의 왕조도 보장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 저는 왕이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로보암도 그랬고 또 사울도 그랬고 이런 왕들이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 그렇게 쉽게 다윗의 길을 걷는 게 안 되나 봐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에 만족해서 저에게 주신 범위 바운더리의 어떤 시스템 아니면 가족 아니면 일종의 왕국을 그것을 잘 관할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든 이제 승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내 바운더리는 여기까지 정해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저도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후 오므리 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명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므리라는 사람, 예후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정치력으로 당시에 그 정말 양육강식의 시대를 싹 자기가 정리하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뭐 통찰력부터 사람들을 다루는 힘, 부하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 오늘날도 그런 어떤 리더십이 아주 강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끝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느냐 다윗의 길을 걷느냐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다면 아 이러한 왕위에 내가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하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권력을 많이 갖지 못해서 그렇지 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특히 청년들 중에 아주 성공해서 나중에 큰 사업을 일구고 나라를 일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아무튼 뭔가 큰 위치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걷어찬 이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후의 증손 여로보암 시대에 이제 북왕국이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의 번영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전쟁이 끝난 뒤 75년도 채 되지 않아서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45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도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깨닫고 저는 특별히 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시골에서 그 살던 것과 지금 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제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이 부강했던 나라가 불과 30년 만에 그냥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한번 부강했던 나라가 영원히 부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하고 더 우리가 영원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는 지금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 요시아 때도 그렇고 나라가 부강했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30년이 뭐야? 10년, 20년이면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세계사에 흔하고 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강한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후 왕조는 5대손 스가랴 또는 우리 성경에 스가랴라고 써 있는데 성경에 스가랴, 사가랴 다 똑같아요. 이 스가랴가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이 났고요. 이후 이스라엘은 30년 정도도 채 되지 않아서 주전 720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210년간 존속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위에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과 여덟 번의 왕이 찬타, 그러니까 아홉 개 왕조를 두고 멸망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210년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210년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방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엄연하게 이스라엘 공영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10명의 아들들이 속해 있던 그 왕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고, 심지어 호세아 말기에 히스기야가 몇 번 초대를 해요. 남왕국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내려와라, 같이 유월절 지내자 했을 때도 일부만 내려오고 이 왕조 자체는 거절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들은 아시리아에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돌아온 지파들도 있어요. 나중에 신약시대에 보면 이 북왕국 지파, 10개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 단위로 돌아온 적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끝났어요. 어떤 분들은 이때 어떤 지파가 쫙 멀리 우리나라까지 와서 단군이 됐다고도 해요. 단군이 돼서 그 어떤 지파가 그랬다고도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이외에 또 여러 지파들의 그 출신들, 시므온이라든가 이렇게 지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지파단이 돌아온 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지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남왕국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게 그 선한 왕들이에요. 요아스를 시작으로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이렇게 네 명의 이른 선한 왕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왕들은 근데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해서 딱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났을 때 이방 민족들은 가차없이 다 쫓아버리거나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또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뭐 오늘날 사회로 환산해서 보시면 안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몇 가지 안 되는 명령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싹 몰아내라라는 거였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죽박죽 섞여 살게 되었는데, 섞여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산당. 성경에 high places 해가지고 약간 높은 곳?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산당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해서 해요. 그래서 산당이 원래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덕배기, 낮은 언덕이나 그런 산 중턱, 우리나라 뭐 옛날 절 같은데 그렇게 산 쪽에 몰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금 높은 데 올라가고 좀 속세와 떨어져 있어야 뭔가 영험하다라는 느낌을 받나 봐요. 어디나. 그렇게 산당에 그렇게 있었고, 사람들마다 이제 작은 숲을 조성해서 막 섬기기,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왕들에게 떨어진 명령 중에 하나는 그 산당들을 제거하라 였고요. 산당은 성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일부적으로, 제한적으로 왕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주 그 예외적인 케이스였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모세 때부터 산당은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왕들 중에서 이 네 명의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네 명의 왕들, 여덟 명의 왕들 중에 네 명은 그냥 선한 왕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네 명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했죠. 그 다윗의 길을 걸었다 하라고 하는 그 네 명의 왕,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 아래 히스기야와 요시야, 요 네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데 아주 힘썼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게, 이제, 그럼 무슨 말이지? 물론 우리가 다윗이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후손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하는 데 열심히 했던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곳을 파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잘 지켰던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왕들은 산당이 있는 줄 몰라서 파괴를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산당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런 기득권 세력을 이제 건드리지 못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뭐 히스기야는 말할 것도 없고 요시야는 가차가 없었습니다. 예. 아직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겨우 20살 넘어서 왕 자기가 스스로 통치를 시작할 바로 그 무렵부터 바로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하시고 그것이 우리 믿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자의 눈치를 보고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그걸 제거하면 됩니다.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아사와 여호사밭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한 데에는 그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것이 그 행위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산당을 제거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어딜 뒤져봐도 산당을 제거하기는커녕 그 산당에서 오히려 다른 이방신들을 더 섬기기만 했을 뿐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한 10년 간격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베가 통치 말기, 호세아가 여기 10년 터울이었으니까 베가 말년에 아시리아가 이제 시리아도 멸망을 시켰습니다. 다마스커스를 함락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리아의 세력이 아주 가장 위협적이었던 시절, 요때가 아시리아가 계속 세력이 성장해 오면서 이때는 정말 온 중근동을 두려움에 떨게 했었어요. 이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위에 시리아도 멸망시키고 그 위에 여러 왕국들을 제거를 하면서 아시리아가 얼마나 기세가 이렇게 득의양양했겠습니까?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치러 내려올 때 이사야서나 이런 데 이제 여러 사내립의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기고만장을 해요. 내가 여기서부터 수많은 민족들을 없애왔는데 너는 뭐 다를 것 같냐 이러면서 그 나라들의 신들이 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나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별거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사내립이 유다에 침공하기 위해 동원한 병력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숫자 20만 명이 넘는 이 숫자는 요 시점에 시리아가 멸망했고 호세아 말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시리아는 사내립의 할아버지였던 디글라빌레셀이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는 사내립의 아버지 사르곤 왕이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디글라빌레셀과 사르곤이 동원했던 병력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디글라빌레셀은 20만까지 동원한 적이 없어요. 사내립은 이제 요 조그만 유다를 넘어서서 유다 다음에 뭐가 있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모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창궐했던 왕들이 정복하고 싶어 했던 그 황금의 나라, 금과 수많은 그리고 문명의 나라 이집트가 있었어요. 사내립의 야심은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집트를 점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가장 그 패권을 차지하면 이제 사내립은 자기 할아버지 디글라빌레셋을 넘어서서 자기 아버지 사르곤을 넘어서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겨놓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공략하던 도중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이제 병력을 잃고 극소수의 기병들만 겨우 데리고 거기 이제 탈출을 해서 니느웨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혹시 지금 여기까지 한 데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네.
요단강 동쪽 유지파 반이
네.
언제 멸망했는지.
아까 이제 그 디글라빌레셀이 주전 760년 정도부터 이제 황태자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가나안을 침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이란 데가 뭐 이렇게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지만 되게 남쪽이에요, 시리아에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가장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디글라빌레셀이 요 후반기 7세기 중반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제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주전 한 750년 정도부터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침공을 하기 시작하고 그 무렵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의 아들, 지금 아까 시리아는 디글라필레셀이 멸망시켰고 10년 뒤에 저기 뭐죠? 사마리아는 사르곤이 멸망시켰는데 사르곤의 형이었던 걸로 보이는 좀 불분명하지만 살마네셀 5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디글라필레셀과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왕국 그 10개 지파가 세 번에 걸쳐서 포로화가 됩니다. 남왕국 유다도 나중에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잖아요. 바빌론으로.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세 번에 걸쳐서 그 아시리아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로 끌려갔던 지역이 바로 지금 모매님 얘기하셨던 요르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제일 먼저 끌려가요. 거기가 약간 뭔가 지켜줄 그게 없었나 봐요. 거기가 먼저 두 지파 반이 끌려가고 또몇년 뒤에 와서 한번더 끌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사마리아 위쪽에 좀 북방 지파들 그 하솔 그 위쪽에 살던 고기의 한 서너 지파들이 그때 또 우르르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전 720년 또는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한 그 순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 남쪽에 있었던 최종적으로 나머지 한 서너 지파 에브라임 또 뭐죠? 그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남은 반지파 이런 데가 마지막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어보셨던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은 한 750년에서 740년경에 1차적으로 먼저 끌려가요. 아,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매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냥 그 디글라필레셀이 황태자였을 때 이름이 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이란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끌고 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아하스나 요담 요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하스는 디글라필레셀에게 아주 충성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배반하고 해가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했었는데 한 아하스 때였으니까 한 주전 740에서 750년? 제 생각에는 5, 60년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오늘 조금 더 나가면 히스기야를 조금 정리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왕이 히스기야예요. 저희 최애 유다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평범했지만 아주 훌륭했던 왕. 훌륭했던 평범한 왕으로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싶어요.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평범한 왕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요 말씀만 조금 더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그다음에 막 용기가 막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고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엄청 뛰어난 왕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처럼 인간관계가 막 두루두루 좋아서 이거 뭐라 그러죠? 인싸라고 하나요? 여호사밧은 정말 인싸왕이었어요. 국내에서도 신하들이 다 좋아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아합 그 다음에 저뭐 여기저기 왕들끼리도 왕들에서도 완전 사이가 좋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군대를 처음 봤을 때 너무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천사의 힘으로 이기긴 했는데 이기고 나서 어땠어요? 기고만장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래서 그냥 아무 곳에서나 다 떠벌리고 주변에 와서 축하드립니다. 아, 어떻게 이제 그 뭐랄까? 맹주가 된 거예요. 그 거대한 아시리아 세력을 물리쳤으니까 주변에서 선물도 오고 그 무르고닥 발라단도 와서 선물도 주고 하니까 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다 자기가 그거 영광을 받으면서, 보화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아들 교육은 영 실패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또 평범하지도 못한, 암튼, 참 흠이 많았던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정말 유다 역사에 그, 별들처럼 빛나는 훌륭한 왕이 되었던 이유를 저는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네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210년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가운데에 불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또 불순종으로 멸망하는 그 시간들을 볼 때 주님 우리 세상에 이 왕국과 역사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깊게 알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참 하나를 더 갖기 위하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또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또 보이고 자랑하기 위하여 또 참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또 정복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참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지키시고 또 왕국을 세우시고 그 집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유다의 왕들이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고 왕위가 계승되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이 가장 또 합리적이고 가장 뛰어난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또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왕은 아니고 또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또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며 주님, 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선한 왕들이 산당을 제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방신들, 우상들 또 많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그 산당들을 말끔하게 제거하고 의지적으로 참 노력하여 분투하여 그 산당을 제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지체 모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참 마음 가운데에 참 산당을 그날 그날 매일 매일 제거하며 올바른 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